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요리 노동조합이 7월 초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정 회사의 파업도 아니고 요리 노동자라는 직업군이 한데 뭉쳐 파업까지 벌이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로봇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요식업 시장에도 로봇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하나 했더니 벌써부터 요리사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온 건가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1시간에 120판의 피자를 만들어내는 피자 로봇이 등장했고 미국 보스턴에서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고안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 셰프가 등장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선 로봇 햄버거 매장, 로봇 카페 정도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자동화가 직업을 파괴하는 만큼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요리 배달도 아니고 셰프 노릇까지 로봇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요? 아, 진짜 세상 요지경이네요. 7월 15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15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28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버츠의 겁쟁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요리 노동자들이 얼마 전 최근 요식업 시장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로봇 셰프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 인공지능의 등장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이게 무슨 영화 속 얘기냐 소설 속 얘기냐 했을 텐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뉴스가 이제 더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카페까지는 뭐 그럴 수 있나 했는데 피자 로봇, 미슐랭 요리사를 따라하는 로봇 셰프까지는 조금 어색하고 또 놀랍죠. 또 저 놀라운 건 이게 로봇이 만든 요리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랑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피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고 도우를 반죽하기 시작해서 피자를 굽고 자르고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4분 3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1시간이면 무려 120판의 주문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참 이러니까 뭐 할 말은 없고 또 로봇 셰프 역시 미슐랭 투스타 요리사의 레시피대로 3분이면 똑같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사람이 아니니까 피로를 느끼지도 않을 거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니 기존의 요리사들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직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혁신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 거야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첨단 기술을 이렇게 직업을 파괴하는 자동화에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오늘 7월 15일 일요일인데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중국 공산당 제2세대 지도자인 등소평의 장수 비결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할 거고요. 매주 일요일에 만나보는 뇌과학 탐구소에서는 REM 수면과 꿈의 비밀을 밝혀주는 뇌과학 연구 사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 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충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 1세대로서 모택동에 이어 중국을 통치한 등소평 주석이 피비린내 나는 공산당 권력 투쟁 속에서 마치 낭떠러지를 외줄로 오르는 듯한 삶을 살았지만 94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이어갈까요?
예, 이 등소평은 식생활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네.
규칙적인 식생활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은요, 한 40대 이후부터인데요.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에 37세, 14살 연하의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예. 5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2남 3녀를 낳았습니다.
네.
바로 그 부인 탁님이 이 등소평의 식단을 책임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등소평의 장수비결 중에서 음식 방면에 대한 비결을 말씀드리죠.
예, 등소평의 음식 섭취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등소평의 식단에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1:1로 한다. 둘째, 점심과 저녁에는 반드시 채식 위주 식단을 마련한다. 셋째, 주식과 부식을 균형 있게 준비한다.
예.
너무 원론적이죠.
그런데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맞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등소평도 평생 소식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네.
동식물성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절대 과식 안 했습니다. 특히 이 등소평의 부인이요, 철저한 식사량 조절을 위해서 두꺼운 종이로 76g짜리와 55g짜리 용기를 만들어 끼니 때마다 그에 맞게 살을 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식생활 습관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소평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등소평이 음식 영양을 강조하긴 했는데 특히 음식이 보약이지 따로 보약이 없다. 뭐 아무거나 뭐 골고루 먹으면 된다
예.
이겁니다. 사실 뭐 중국 13억 인구의 최고 주도였지만 음식은 사치하지 않고 간단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음식의 배합, 요즘 말로 하면 음식 궁합을 중요시했습니다. 뭐 아침 식사는 계란, 만두, 뭐 묽은 밥, 김치를 즐겼고 뭐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항상 평상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뭐 채소 두 가지에다가 고기 요리 하나, 당국 하나였다는 겁니다. 등소평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고향의 음식이었던 사천식 요리였습니다.
예.
허거로우, 이 사천식 샤브샤브입니다.
예.
그다음에 펀정로우, 고기에다가 쌀가루를 묻혀서 찌는 요리고요. 그다음에 커로우는 점인 고기를 쪄서 접시에 담은 요리 이런
예.
것들입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죠. 또 집에서 만든 두부하고 절인 당근채 같은 반찬은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고 뭐 때때로는 스스로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와, 그거 말고도 등소평 식사에 특별한 점 뭐가 있었나요?
예, 뭐 손님을 초대할 때 외에는 스스로 뭐 이런 음식 달라 주문을 안 했고 그저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저녁 식사는 언제 했느냐?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손자들이 모두 집에 돌아온 다음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함께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면서 또 그 얘기들 손자들에게 들어가면서 먹는
네.
것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천륜의 즐거움을 즐기려 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손자도 와야 먹었대.
그렇군요. 그 등소평이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약이 되는 음식 또 따로 있었나요?
예, 뭐 한두 가지 있습니다. 등소평이 평소 건강식으로 즐긴 것으로 충조전압탕이 있습니다. 충조전압탕 이게 청나라 황궁에서 먹었던 약선 요리입니다. 오리에다가 동충하초하고 10여 가지 귀한 약재를 넣어서 만든 뭐 최고의 보양식에 속하는 거죠. 오리고기는 이전에 제가 방송할 때 청나라 말기의 최고 권력자였던 서태후. 바로 서태후가 젊음과 아름다움 유지를 위해서 미용식품으로 매일같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죠.
네.
이 오리고기가 음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고요. 또 오리 껍질에 리놀렌산 같은 피부 노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이거는요. 뭐 사실 곤충이나 절지동물의 애벌레에 기생하는 버섯이죠.
예.
버섯입니다. 버섯은 다 차가운 성질인데 동충하초만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진 최고의 보약이죠.
예.
중국의 황제들이 먹었던 것이고 등소평이 먹었고 또 예전에 그 중국의 육상 마군단 그 마군단 선수들이 먹어서 금메달 따고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죠. 말이죠.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를 등소평은 술도 즐겼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등소평이 뭐 꽤 술꾼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과하게 마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등소평이 장수 비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주 습관입니다.
네.
매 식사 때마다 곡식으로 만든 술을 한두 잔씩 마셨다는 겁니다.
예.
곡식으로 만든 술입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즐겨 마신 술이 바로 마오타이주입니다.
아.
중국 귀주 모태주라고 써 있는데 예. 이 마오타이가 중국 귀주성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인데요. 최상품의 수수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량주 주 원료가 수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마오타이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915년 파나마 만국 술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부터였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마오타이주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가지고
네.
본선 탈락입니다. 평가 대상에서 안 들었는데 그래서 본선 하는 입장하는 곳 입구에서 일부러 그냥 술병을 떨어뜨려 깨버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오타이 술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죠. 그래서 심사위원들 늦게 온 사람들 보도 이런 술이 왜 평가 항목에 안 들었냐. 다 본선에 넣어줘.
예.
그래가지고 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검상을 받았다는
와.
겁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아주 좋아가지고 1949년 중국 통일 건국을 축하하는 축배주로 사용이 됐고요. 또 1972년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처음 방문했을 때 공식 만찬에 금배주로 사용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거죠.
예. 그리고 술도 술이지만 등소평이 담배도 꽤 많이 피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등소평이 열렬한 담배 예찬 논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뭐 담배 피우는 정치가 하면은 영국의 처칠 수상 이 파이프 담배 불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나오죠. 또 우리 조선의 유명한 대왕 정조대왕도 대단한 애연가였습니다. 사실 그 세계적인 유명 정치가 중에 골초가 많았습니다.
예.
그 등소평의 흡연 역사도 매우 깁니다. 왜냐?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참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려 하루 5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피웠네. 그 정도면 이거는 뭐 네. 건강의 장수 생각도 못할
그렇죠.
참 큰 장애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피우다가 85세 때 담배를 끊었답니다.
와.
사실 뭐 그 정도 담배를 피웠지만 장수했다는 것이 네. 다른 장수 비결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5갑 피운 이거는 아닌데 어쨌건
네.
85세 담배 끊었기 때문에 94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또 등소평이 담배 끊게 된 계기가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등소평이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담배 피우면 좋은 10가지 장점 놈도 제창을 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등소평도 담배 피웠으니까 나도 피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등소평이 85세 끊어서 94세에 살았으니까
네.
좀 더 일찍 끊을수록 도래 산다는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우선 등소평의 건강 비결 중에 해서 식습관 부분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김민채의 노래입니다. 오늘 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공학의 세계 탐구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주제인 잠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지금 몇 주째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잠과 관련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 네. 비록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인간이 되는 잠을 자는 도중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꿈인데요.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밤 꿈을 꾸실 텐데요.
네.
간혹 어젯밤 꾼 꿈이 왜 가물가물한지 혹은 꿈의 내용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일까
맞아요.
같은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꿈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의문, 밤새 꿈꿈이 왜 잘 기억나지 않는지, 꿈의 내용은 왜 뒤죽박죽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꿈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 뭔가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고 이러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어느 날 꿈이 또렷하게 기억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은 희미하게 떠오르다 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잠에서 깨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즉 어떤 수면 상태일 때 일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의 수면은 아시다시피 크게 뇌가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안구가 급속히 움직이는 얕은 수면인 REM 수면과 전체 수면이 7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이라는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생생히 기억이 나는 꿈은 수면 중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간인 REM 수면 때 많이 꾸게 되고 있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은 희미한 꿈은 보통 비렘 수면 때 꾼 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검증한 가장 유명한 연구로 1953년 미국의 생리학자 너세니엘 클라이트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예.
이 학자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REM 수면과 꿈의 기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었고요.
네.
클라이트먼의 연구에서 REM 수면에서 깨어난 74%의 피실험자가 꿈을 생생하게 기억해낸 반면 비렘 수면에서 깨어난 피실험자의 경우 단지 9%만이 꿈을 기억하였음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REM 수면 도중에 깨어나면 꿈이 생생히 기억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REM 수면 도중 깨어났을 때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아마도 REM 수면 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REM 수면을 켜는 스위치인 세포, REM 5는 아스티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
네.
이때 아스티콜린은 기억 연상 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REM 수면 도중 깨어나게 되면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비렘 수면을 유도하는 스위치 세포, 즉 REM 오프는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예.
이들은 REM 온 세포를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아스티콜린의 분비를 중단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렘 수면 중 깨어나게 되면 꿈이 잘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꿈은 REM 수면 중에 꾼 꿈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좀 신기한 점이 항상 꿈을 꾸고 나서 기억나는 경우를 보면 내용이 뭐 일관되거나 뭐 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방송국 앞이었는데 순간 이동을 해서 문을 열면 뭐 거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현실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다 아는 사이로 지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꿈의 내용이 뒤죽박죽한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꿈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마구 뒤섞여 있는데요.
맞아요.
예, 꿈에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의 행동은 사실 수시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렇게 꿈의 내용이 맥락 없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기억을 순서대로 인출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를 수행하는 전전두엽, 프리폴트의 콜텍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꿈꾸는 도중 거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내용은 그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고요. 또한 흥미로운 점은 간혹 꿈을 꾸는 도중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자각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4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서는 미세한 전류를 통해 두피에 약간 자극을 주는 것으로 사실 자각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동안에는 논리적 사고를 수행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의 내용이 비논리적이고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각몽을 유도하는 기술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꿈을 대체로 언제 꾸는지 또 왜 기억을 잘 못하는지 꿈의 내용이 뒤죽박죽인 이유들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질문이 꿈은 왜 꾸는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는데요.
네.
주요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 지금은 두프로이트,
네.
꿈이란 무의식의 정신활동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의 형태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맥컬리와 허브스는 기존의 프로이트의 이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인 활성화 종합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네.
이 활성화 종합 이론은 꿈은 뇌간의 신경이 무작위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고 이것이 대뇌피질로 전달되면서 무작위 신호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꿈을 꾸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2000년도에 스웨덴의 신경과학자 아티 레몬주오가 주창한 위험 시뮬레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 시뮬레이션 이론에서 꿈을 꾸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리허설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 진화적인 이점을 얻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네, 지금 꿈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을 듣고 보니까 만약 이 이론을 토대로 본다면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려고 한다든지 뭐 좋은 꿈을 꿨으니까 이번 주에 꼭 그 행운의 번호를 적어야겠다라든지 하는 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해몽이란 미래의 운수와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전복학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실 입증된 바는 아직까지 없지만
네.
저 또한 회의적인 시각을 사실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꿈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예.
예를 들자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어느 날 약을 먹고 괴물로 변신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쓴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꿈 이야기로 벤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화합물 벤젠 분자의 원자 배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폰 케쿨레는 어느 날 마차에서 잠들었다가 꿈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으로부터 당시 원자 배열이 밝혀지지 않던 벤젠 분자의 고리 구조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듯 꿈을 해석하여 운수와 길흉화복 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사실 강한 동의를 표현하긴 어렵지만
네.
이처럼 꿈을 통해 사람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예술적인 영감이나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가끔 신기한 꿈을 꾸면 꿈 해몽을 바로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만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김동주 교수님과 함께 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같이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흉흉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좋은 꿈을 꾸면 온종일 설레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죠.
네.
콜럼비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밤새 꾸는 꿈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언제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고 편안한 꿈들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4937번 쓰시는 분의 문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저도 발톱무좀 같은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치료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나도 혹시 이런 질환이 아닌가 또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는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4937번 쓰시는 분도 증상 더 심해지지 않도록 병원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도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종찬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저만치 가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복상사를 부르는 불장난이네요.
네.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끝까지 좀 잘 들으시고요.
예.
이 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유용하고 건전한 정보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데
네.
예, 흔히 복상사라고 하면 남성들이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식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당사자의 어차피 죽으니 상관없지만 남은 가족에게도 굉장히 당혹감과 수치감을 줄 수 있어서 우려가 되죠. 실제로요.
네.
저희 의사 중에서도 있었어요. 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냥 뭐 주변에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왜 예전에 그 유명한 법의학자분이 쓴 책에서
네.
남편의 사망 소식에 대성통곡하면서 아내가 응급실에 갔더니
네.
남편이 그 죽은 원인이 복상사다라는 걸 알면서 아주 당황해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권위적인 학술지에 제가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그런 저의 의견 또한 뒷받침한 그런 독특한 논문이 실렸었죠.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 연구는 이제 즐거워야 할 성행에서 발생한 사망, 일반적으로 이제 love death, 그러니까 사랑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영어 표현이고요.
네.
복상사의 배경 원인을 연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 아니 사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죽음인 거잖아요. 복상사의
그렇죠.
원인에 예.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였는데요. 독일 연구예요. 독일의 대학병원 법의학팀이
네.
197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3만 8천 명의 돌연사의 실제 부검 사례를 분석해 봤어요.
네.
그런데 3만 8천 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99명이 복상사였습니다.
예,
복상사로 죽은 분이 99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나갑니다.
예.
해당 내용을 훑어보면은요. 우선 남성이 91% 압도적입니다.
아, 예.
여성은 8명.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예, 남성에 해당되고요. 예, 남성이 국한돼 있죠.
이 비율을 놓고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럼요. 복상사로 사망한 남성의 평균 나이는 57.2세. 여성은 45세. 남성이 조금 더 나이가 많고요. 45세 그러면 요즘 거의 뭐 한창일
그러니까
때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네.
우리 모두는. 사인은 대부분 협심증, 심근경색. 결국 죽은 이유는 그건데 이 복상사로 인해서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대동맥 파열 등의 심혈관계 문제가 깔려 있었죠. 비만은 사람이 많았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여름과 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엉뚱하게도 흔히 불륜, 복상사 이러면
네.
불륜이니까 바깥에 어떤
그렇죠.
뭐 호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주로 사망자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면 배우자와의 성관계 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건가요?
사망한 장소는 대부분 당사자의 집이긴 한데
네.
파트너가 배우자인 경우보다 복상사는 다른 사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어떡해요.
예, 34명의 남성이 성매매. 그리고 7명은 내연녀. 4명은 뭐 결혼까지는 안 갔는데 이성 친구하고 관계였고요. 돌연사, 복상사라고 이제 엮어 얘기하자면 놀랍게도 30명의 남성이 자위시 사망을 했어요. 예, 요건 한번 제가 또 남성이 자해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꽤 있거든요.
네.
이거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자해 방식도 문제지만 아무튼 남성 폭상사 원인의 3분의 1이 자해하고도 관련이 있죠. 반면 아내와의 관계 도중 폭상사는 9명. 91명 중에
9명이면 네, 10%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 다른 성매매녀나 아니면 내연녀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예, 불륜이죠. 해당 연구를 정리하자면 폭상사의 위험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제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비만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 특히 그 성인병, 고지혈증,
예.
고혈압, 당뇨 이런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다시 남성 중년 비만 건강 상태가 네. 안 좋은 상태에서 성매매 불륜 자위 등 불장난을 하다 하는데 아. 특히 봄 여름에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러한 양상은 이제 몸 상체도 문제지만
네.
그런 장난이 주는 스릴을 넘어서 사실은 집에서 사망하거든요.
예.
밖도 아니고요. 집이 좀 더 나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불륜 장소로 자기 배우자가 있는 집을.
다 나쁘긴 하지만.
네. 아무튼 스릴러 뭐 무의식적인 중압감, 죄책감도 사실은 심신을 짓누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아슬아슬한 스릴을 네. 즐기려다가 진짜 목숨을 걸게 된 거고 또 네.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예,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요. 이 당연히 이 발기약 있잖아요 비아그라 이거 나오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잘 안 되던 분들이 이제 도움을 인공 발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돌연사의 또 다른 이유가 돼요. 안 그래도 심혈관에 안 좋은 데다가 뭐 이제 불륜이라는 의미의 스릴감 이런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흥분하면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네.
거기다 발기약도 사실은 심혈관계 약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건강 관리 안 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성기능이 아니라
네.
인위적으로 막 약을 써서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태국의 사실은 유럽 중년 남성들에게 굉장히 은퇴지기도 하고 태국에서 이런 이 은퇴한 남성들이
네.
예, 와서 이제 현지에 젊은 여성을 선택해서 지내기도 하고요.
네.
또 상당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비아그라가 나오고 나서 태국의 이제 국제공항에 그 유럽의 미망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시신을 회수해 갔다는 얘기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이제 돌연사 폭상사에 해당된 내용인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할 수준으로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부부간 섹스리스 비율이 전 세계 1, 2등이죠. 일본하고 1, 2등을 다툽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네.
2012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4년 주기로 이제 2016년 재작년에 또 한국인의 성생활 통계 연구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부부간 섹스리스의 상당수가 실제 성충동이 없거나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섹스리스라 하니까 섹스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간 섹스리에
부부 사이에만 하는
섹스리스죠.
거예요.
예. 그런데 상당수가 그래서 난 성욕이 없다 하고 배우자한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성애를 즐기죠. 그 방식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게 성매매 업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은 섹스리스인데 밖에서의 외도 빈도는 굉장히 높은 나라. 이게 극단적인 이중성을 가진 게 한국 문화의
네.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도 주로 중년 이후의 분들이 많이 볼 건데요.
네.
아, 들으실 건데
예.
예, 사실은 뭐 사랑하고 소중한 배우자 아니, 맨날 뻔하게 보는데 뭐가 재밌느냐 이렇게 생각이 나겠느냐 이런데
네.
사실은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는 뭐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복상사로 예.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본인의 또 삶의 끝자락도 주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무시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불륜을 통한 복상사는 특히 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또 경고의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는
예.
복상사를 부르는 불장난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시아의 노래입니다. 3호곡.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흡만 잘해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제대로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올바른 호흡법에 관련된 짧은 정보 좀 드릴까 합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또 많게는 그 이상 하시겠죠? 또 수면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지만 호흡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루에 호흡으로 마시는 공기의 양은 8,000리터, 들이마신 호흡은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장기는 바로 이 산소가 있어야 영양분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또 내쉬는 호흡은 몸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도와서 우리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장기와 세포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른 건 사람마다 호흡법이 제각각이라는 사실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고 해요. 호흡법에는 크게 나누면 흉식과 복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인은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을 팽창시키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호흡법인데, 이게 흉식이죠. 호흡기 전문가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은 이런 흉식 호흡 대신 복식 호흡을 권한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폐 밑에 위치한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상복부를 부풀리는 호흡법인데요.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더 깊이 마시게 해서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체를 이완시켜서 고혈압 감소, 또 체지방 감소,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해야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복식 호흡 훈련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슴과 상복부에 각각 한 손씩 올려놓고요. 입은 다물고 오로지 코만 이용해서 숨을 아주 깊게 또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복부를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크게 부풀어 올리고요. 내쉴 때는 풍선의 바람이 빠져서 줄어드는 것처럼 복부를 수축하면 됩니다. 호흡의 속도는 되도록 천천히 하는 게 좋대요. 2에서 3초 정도 크게 숨을 들이쉬고 1, 2초 정도 숨을 참은 다음에 다시 4초에서 5초 정도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사실 호흡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이런 훈련을 자주자주 해주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고혈압 감소, 체지방 감소, 이런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 수명도 늘려준다고 하는 복식 호흡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4889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어요. 친구분 중에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 친구분도 있다면서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분들 생각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전해받았고요. 또 이 마음이 친구분들을 잘 지켜주고, 또 아프신 분은 얼른 쾌유하기를 저도 같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임성훈의 시골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